지난주 화요일에 연두교서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두교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The State of the Un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초에 상하원, 양원제 그 의원들과 그리고 뭐 내각들, 대법원장들 등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그 해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 방침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의 방향을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그 다음에 막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평소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돌출 발언을 하지 않고 원고에 충실했다. 그게 칭찬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군데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70% 이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자화자찬에다가 좀 편협한 국수주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가장 보수적인 그런 연설이었고 미국의 가치를 잘 표현했다라고 찬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가지고 찬사나 비난이 이렇게 갈리긴 했지만 유독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북자였던 지성호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문 기사에 그 연두교서 한 시간 가량 되는 그 연설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고 가장 파워풀했던 이야기였다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손꼽는 것이 이 지성호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꽃제비였던 사람이에요. 꽃제비 아시죠? 북한에서 특히 뭐 이렇게 국경 근처에서 아이들이 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뭐그 사진을 보면요, 막 새까맣고 그냥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피쩍 마르고. 먹을 거 동량하러 다니고 나무 껍질 긁어먹고 이게 꽃제비들이거든요. 이 지성호 씨가 꽃제비였대요. 근데 그걸 이제 막 먹을 것을 찾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기차에 실려 있는 석탄을 좀 훔쳐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먹을 걸좀 하려고 그거 하다가 너무 배고픔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철로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기절해 있는 지성호 씨 가운데 기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왼팔과 왼다리가 짓눌려 버렸습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 되면 다 죽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치료를 할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시골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혈을 하고 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팔다리를 잘라내는 수술도 받았는데 아무런 진통제 없이 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견뎌냈던 그 정신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걸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가지고 왔대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보위부에 걸려가지고 먹을 거다 빼앗기고 또 그런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인권이 뭐 형편없지만 특히나 장애인의 인권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병신인 겁니다. 그냥 병신. 보위부에서도 너 그냥 국경 건너가라. 너 그냥 어디 도망가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성호 씨가 마음을 모질게 먹고 탈북을 한 거예요. 도망강을 건너가지고 1,000km를 걸어갔대요. 6,0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쭉 건너가고 목발을 짚고 중국을 지나가지고 미얀마, 라오스를 지나가지고 태국을 지나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의수와 의족을 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목발은 가지고 있대요. 왜?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목발이래요. 그거 가지고 1,000km를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지성호 씨 이름을 불렀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목발을 높이 치켜 들더라고요. 한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참을 많이 박수를 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을 일밖에 없던 그 꽃제비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연두교서 때 앉아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자기의 이야기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강력한 모델과 도구로 자기가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탈북하다가 저기 동남아 나라 미얀마인가요? 라오스 지나갈 때 같이 가던 사람들도 자꾸 이게 처지니까 혼자만 놔두고는 다 가버렸대요. 자기 혼자만 남게 된 겁니다. 밤에 정글에서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정글 가운데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막막한 가운데 울 때 자기가 장차 미국의 연주교서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리라고는 아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있지만 지성호 씨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그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극심하게 고통을 겪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맞닥뜨렸던 큰 한계와 또 그 극심한 절망이 오히려 지성호 씨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고 하는 마음 가운데도 그래서 복받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순탄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지기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환난을 지나갈 때 그것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무엇으로? 소망으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대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막 좋고 막 즐거울 때는 들랑말랑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날 때는 막 고함을 치시고 그러실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좋을 때는 안 들리는 겁니다. 좋을 때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관심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리더라는 거죠. 왜? 절박하니까. 그때 오히려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 훨씬 큽니다. 나의 10년간의 그런 치열한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난 가운데 듣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더 분명하게 듣고 또 깨닫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면은,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100번 양보해가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왜 하필 고난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왜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죠. 여기에는 왜 고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아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썼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정말 능력이 있다면, 정말 선한 분이라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행복만을 원하실 것이다. 왜? 선하시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은 그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혹은 선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분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귀결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고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머리에 다 담기는 신이라면은 믿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커가지고도 아마 입장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엉덩이에다가 혹은 팔에다가 막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그 주사가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나에게 고통과 아픔만을 주는 목적밖에 없다고 그 생각밖에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밖에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을 넣어주는 주사기의 그 선한 목적이 나의 이해나 나의 입장이나 나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건 그대로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럼 뭔가 우리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원해가지고 그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냈잖아요. 죄는 그런 단절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것들은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일 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과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죠. 그 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대고 수고한 대로 결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퍼져나갔는지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자녀인 가인과 아벨 때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살인하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도록 하셨는가?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이자 선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상, 그 본질상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거부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과 뜻을 존중해 주는 것, 그 결정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비극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선함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이해 안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에는 악한 것을 주시거나 악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다 할 수 있겠네? 아니요.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고통의 목적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잡아주는 세상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나무 막대기를 무기로 쓰려고 집어드는 순간 풀리처럼 부드러워지고 거짓말이나 욕을 담은 그런 말을, 음파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순간 공기가 아예 그것을 거부해서 전달하지 않고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이라는 것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빈말이 될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고 해도 우리의 선택과 뜻대로 그냥 방치해 두시기만 하시는 겁니까? 그럼 선하고 능력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하지만 네가 그거 선택했으니까 나는 몰라. 네가 네 책임져. 아,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계신 분도 혹은 뒷짐지고 마냥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랑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함은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은 이 사랑을 내 수준에서의 친절함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친절한 거,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행복하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친절한 마음이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네가 행복하면, 네가 그거 만족하면, 네가 좋아하면 아 그걸로 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흔히 그렇듯이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마냥 흐뭇해하는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봤자 하루가 끝날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모두 즐겁게 잘 보냈어? 아이 뭐 좋았으면 됐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게 전부인 연로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네가 좋으면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에 때로 그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징계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듯이, 연약한 부모가 하듯이 그냥 내 분노를, 내 감정을 막 쏟아놓는 이런 징계가 아니라 원어적인 뜻처럼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바로잡아주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것,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도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사람의 부모도 징계하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분풀이 하려고가 아니라 혹은 자기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증명하고 정확하게 그냥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죄의 결과인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능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플 수는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왜? 아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나오게 될 모습, 이루게 될 목적이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이 싫고 힘든 나머지 하나님 제발 나를 더 사랑하지 마시고 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사랑입니까? 아, 그럼 조금만 덜 사랑해 주세요. 왜? 난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현재의 우리 모습에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시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 난 생긴 대로 살아갈게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시기에 우리를 죄스러운 성품과 습관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에 작고 초라한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파묻혀가지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에 네가 지금 만족한다면 하시면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막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신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능력으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오히려 이루어 나가는 재료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도 감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단련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 그 앞에 11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신뢰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삶을 던져놓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예물로 인해서 지금도 그 믿음이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에 자기 자신을 던져 놓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약속을 다 받지는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 시작만 보았을 뿐이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선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게 되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형통과 순탄만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독한 독재자고 변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4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하나는 여기서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보상이 아니구나. 또한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데는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각자 맡은 몫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놀랍고 존경스럽고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우리가 없으면요 그들은 완전해지지 못한대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온 삶도 완전해지지 못한대요. 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받은 약속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계주를 하듯이 이 승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을 유업과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이 땅의 순간적이고 유한한 것에 나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강요해서? 아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이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왜? 아 이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유한한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그 누구보다 극심한 고난을 달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보상, 즉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되게 되어지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될, 누려지게 될 우리를 보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이 그 고난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열매와 가치를 가져다 주는 관문이라면 예수님도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죠. 돈과 편안함과 순탄함과 인정과 행복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사단은요 우리를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안 되면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네들은 뭔지 그게 전혀 안 먹히는 겁니다.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기준과 이런 거 막 했는데 그것도 안 먹혀. 고난과 핍박과 막 했는데 그것도 개의치 않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치와 그림을 보게 하시고 그에 동의하고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능히 재료로 삼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요, 다 그런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요, 공산당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땅을 파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괴하고 온 가족을 거기다가, 목사님 가정을 거기다가 생매장시키려고 할 때 아이들이 막 우니까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흔들렸대요. 여보, 우리는 순교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불쌍한 아이들. 일단 우리 신앙을, 믿음을 내려놓겠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일단 아이들부터 살립시다. 항상 여자들이, 사모님들이 더 대단합니다. 사모님 딱 얘기했죠. 아이들 보고, 얘들아 울지 마라, 조용해라. 오늘 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식사할 것이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왜?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그 뜻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유업, 그 큰 그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놀라운 유업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생각해보세요. 우리 앞에 지나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의 구름과 같이 그런 증인의 무리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약속, 우리가 보았던 것들,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결승점이 다 와갑니다. 당신의, 우리는 우리의 몫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해서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응원해 주는 거죠. 독일의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나치의 동조에서 히틀러의 동조해버린 독일 교회와 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반대하여 고백교회, Confession Church에 가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했다는 죄목으로 전쟁 끝나기 한 달 전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된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나의 책임은 어떤 미치광이가 큰 버스를 막 몰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치고 죽이고 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치인 사람들 괜찮냐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만이 목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버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끌어내리는 것도 목자의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악해도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가당한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망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때 죽기 4개월 전에 추운 겨울의 감옥에서 그가 썼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어떤 다른 독일인이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을 잠깐 들려드리고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두 커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커플은 이미 한 번의 유산의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커플도 이미 두 번의 유산의 경험을 했던 커플입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사역을 했고 또 뭐 주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연결돼서 그런지 그런 연락들이 왔어요. 어떤 커플은요 아기를 임신했는데 거의 이제 병원에서 어렵게 본다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그 어떤 두 커플 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냐, 같이 기도할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두 커플 다 아이를 순산했어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커플은 같이 기도했는데 유산이 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인데 그래서 기뻐했는데 유산이 됐어요. 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커플의 그 연락을 받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커플입니다. 그때도 위로하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자랑할 수 있도록, 특히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게 만들려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커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의사는 가망 없다고 하는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순산하게,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고, 어떤 커플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유산하게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몸의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떨 때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선함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여전히 유효함을, 하나님 앞에 안에서 유효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기쁜 소식도 나눠주고 또 어려울 때는 기도해달라고 하고, 저를 그 과정에 포함시켜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도 있고 함께 슬퍼할 수도 있고 함께 위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그런 만남과 관계들을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or tribulatio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어떨 때는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너머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훨씬 더 선한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여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차가운 감옥의 바닥이든 따뜻한 집의 침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늘 감싸여져 있고 이것이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고 우리 함께뿐 아니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또 뒤따라올 믿음의 후배들 모두가 한 목적과 한 유업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몫이 아름답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